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야만 내가 준 사랑을 너희들이 거기에 사는 거다 하고 못을 박았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계속 공부해야 되는 10절에 이 사랑의 예수님의 향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는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을. 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제자들에게, 가지 들인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올려준다. 그런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그 사랑 안에 있다 해서 순종과 사랑이란 것을 마치 인터체인저블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단어로 지금 예수님이 쓰고 계시네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예수님께서 11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다 해준 이유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갔을 때 너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 기쁨이 너희의 그 fullness로 너희 인생 전체를, 영혼 전체를 가득 채우는, fulfill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그게 가득하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너가 먼저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께 너 사랑을 기쁨으로 표현을 해라. 이제 시편에 가면은 40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7절하고 8절 둘 다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편이니까 그걸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40편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부엌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늘 하늘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하실 삶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온 이유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 즉 명령이 뜻으로 전달이 뜻이 명령으로 전달됐으니까요. 그 뜻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 뜻은 명령으로 왔으니까 명령을 다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수가성 옆에 우물가에서 점심 준비를 시장에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나와 있는 참 죄와 그 비참함으로 힘들어 사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는 동거 생활을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이 너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스프링 워터 of life, 영생으로 솟아가는 스프링 워터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성을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하였고, 꼭 그분이 돌아가서 그 수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프로클레임을 하거든요. 선포를 해요. 내가 과거 이렇게 살았다는 걸 다 말해준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성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너 말을 듣고 너의 그 퍼스널 테스모니를 듣고 나왔지만 이제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직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주님 이제 식사하세요. 점심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모르는 식사를 했다. 에? 누가 갖다 줬어요? 그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하는 그게 나의 식사야. 음료고 음식 먹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고플 때 식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pure joy,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넘겨주면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가지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져계셨던 계획에 따라서 내가 그 기쁨을 만족하는데 너희들도 이제 이 기쁨을 받아서 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도 그냥 이 기쁨이 너희 삶 전체 가득 차게 된다. 이거는 계획된 것이 다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이게 충만하다는 이 말은 예 마치 빈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 빈 그릇을 다 채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가 여기다 썼는데 베드로전서 4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까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됐나요? 명령에 순종하니까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즐겁게 순종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나는 내 아들을 매우 기뻐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했었고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My beloved son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I'm well delighted with him. 나는 너무 기뻐한다. 저는 그걸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그러니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줬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이제는 그 개개인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Unspeakable joy다. Inexpressible joy.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너희의 기쁨이 full, 그릇 가득 차게 될 게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자기 목숨 건지려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하였던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unworthy,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순종하면서 이 기쁨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양으로 다 찰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서 제가 4번에 더 열매 맺음과 많은 열매 맺음을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더 열매 맺음은 아까 읽을 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지 않고 나에게 접붙여 있던 가지는 아버지께서 가져가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혹은 프로닝,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다. 그게 아버지께서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열매 맺는 가지에게 하는 일입니다. 더 열매 맺으면 열매 맺는 가지에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양이 차지도 않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로 만족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로 만족하시느냐? Much fruit. 더 많은 혹은 많은 열매로 full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것을 다 완전히 가득하게 열매 맺기를 아버지는 정해놓으셔서 그거로 계속 우리를 밀고 가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많은 열매 혹은 더 많은 열매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프로닝하고 클린하시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신다 이겁니다. 예, 계속하셔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계속 해나갑니다. 예,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하지 않지만은 같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거든요. 예, 제가 들여다본 영상도 동영상도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뭐 꼭 포도나무뿐 아니라 사과나무도 그러고 여러 가지 나무들도 가지치기 프로닝을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열매가 굵어지고 더 맛이 나고 더 나게 하고 하려고 계속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 열매 맺는 것을 가지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더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혹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꾸준히 가지치기가 계속되더라. 한 번 가지치기를 했으면 더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거기로 아버지는 스탑하지 않으시더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5번에는 이게 바로 우리를 실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개개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을 때 당연히 성령께서 같이 오셨으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열매 맺기 때문에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열한 사도들에게 이미 하셨고 또 그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열매 맺게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똑같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신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서 더 열매 맺게 해라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계속 그 깨끗하게 하심, 가지치기를 계속 하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much fruit로 아버지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서 우리는 다 열매 맺는 가지들이다. 그러니 가지치기가 들어갔다. 언제 우리 시작된지 모르지만 가지치기 시작이 돼서 우리는 더 열매 맺기를 시작했고 그것 만족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시면서 많은 혹은 더 많은 제가 마취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많은 혹은 더 많은 예, 모는 그냥 더란 말을 썼습니다. 더 열매 맺게 하시고 마취가 되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더 많은 혹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로 성령님을 보내셔 그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에 예가 어떤 예가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포도나무도 안 키워보고 사과나무도 안 키워보고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아예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잘라버려요. 아버지께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가지가 하나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지에 여러 가지 작은 가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또 조그만 싹이 나와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게 또 이제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어느를 자르고 해야만 굵고도 꽉 찬 열매가 몇 개나 맺힐까는 포도원 지기에게 달렸어요. 이 정확한 가지를 아는 분에게 달렸어요.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위가 아버지 손에 있는 가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원어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클렌징 혹은 클리닝. 그냥 일반적으로 프루닝이란 말을 썼죠. 근데 한글 번역은 깨끗하게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과수원 표현을 한 가지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열매가 맺히는 가지만 아버지께서 건드려요. 건드려서 더 굵게 맺히게 하고 더 맛있게 맺히게 하고 또 적당한 곳에 여러 군데서 맺히게 하는데 너무 많이 맺히면은 모든 게 쓸모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개개인의 가지의 성능이나 커패서티를 아시고 어떤 싹은 잘라버리고 어떤 잎은 떼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이 가장 그 커패서티를 가득 채우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말씀으로 하시더란 거지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지만 오늘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절부터 말고 12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4장 23절이죠. 네. 그래서 4장 12절 23절 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 다음에 13절을 결론을 읽읍시다.
그분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신다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버지 포도치기의 손에 이 자신의 말씀이 자르는 칼과 같이 돼 시저에 그리고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 가지는 열매가 맺었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가장 풍성하고 알차게 될까? 내가 어디를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양분이 웨이스트 안 되고 알차게 맺히게 할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이해한다 말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나에게서 어떤 지금 깨끗하게 하신 가지치기를 하시는지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리는 아픔이 아니겠죠. 그때는. 아, 이게 나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가지신 큰 기쁨을 나에게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작업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은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노아에게 이러니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알면은 감사한 겁니다. 거꾸로. 아, 내가 열매 맺으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는군요.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의 생각도 밝혀주셔서 어두운 것은 지워지게 하시고 내 욕심을 죽여버리게 하시고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나에게 이런 어두운 면을 이 습관을 버리게 하려고 이러시는군요. 내가 가진 이 목적이 내 욕심이란 것을 알고 이것을 밝혀서 바꾸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라고는 가해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환경으로 뭐를 한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깨끗함으로 표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말로 너희 열한 사도들은 깨끗해졌어. 일반적인 가지치기는 된 거야. 왜? 열매를 나를 따라다니면서 열매를 맺으니까 아버지의 말씀, 내 말로 그 칼로 너희들은 이미 가지치기 깨끗함을 시작했어. 그래서 최소한 너희들은 더 열매를 맺어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열한 사도들은. 더 열매를 맺어.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너희들도 많은 열매, much fruit,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들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과 내 말을 믿게 된 성령의 힘으로 믿게 된 그들도 다 나에게 접붙였을 때 열매를 맺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깨끗함이 시작이 돼. 그래서 더 열매 맺게 되고 또 점점 성숙해지면서 더 많은 열매 혹은 많은 열매를 맺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자리로 가더라. 순종이 가져오는 기쁨이지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포커스를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란 것이 밝혀지면은 그걸 디자인한 아버지가 너희들이 참된 제자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숄트카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애매모호할 때 이런 일을 한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직장을 내가 들어간 게 맞아? 저 직장을 한 게 맞아? 이 여자를 사귀는 게, 이 남자를 사귀는 게 맞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포커스가 되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나도 레코그니션, 아너를 받는 거냐 그런 빵점인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만 vain glory입니다. 허영심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의 제일 위험한 게 이 vain glory, 허영심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버리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데 잎사귀 무성에서 사람들에게 와우 팩토를 받아서 존경을 받은 베인글로리 허영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프라이드입니다. 자만이거든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가지끼리 서로 그 경쟁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열매가 없어서 잘라져서 나중에 천사들에서 불로 들어가더라. 그 자리로 간다 이거지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 말이죠. 6장 63절을 가지고 거꾸로 1번 성령님 안에서 산다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그것은 그 영이 있는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의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건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은 진리고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다 진리로서 생명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가진 생명은 vibrant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22절부터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버렸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예.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역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성령님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하신 일이 이 아홉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한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죠.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 아홉 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었어요. 아홉 가지의 facet 면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내면적으로 성령 충만하셨다.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 광야로 내몰림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열한 사도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면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다 유혹을 이기셨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걸 즉 세상에 업하는 그 전부 다른 말씀으로 이겨버렸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이 그 퍼스널 캐릭터가 이 아홉 가지 색깔입니다.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색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으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나간 겁니다. 순종하면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고통,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레바이들이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친 요크와 벌든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닥트린, 가르침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it is a burden from God, 그렇게 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해서 안 됩니다. 소의 멍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르침이 멍입니다. 그래서 내 가르침은 yoke is light and easy to bear. 내 멍에는, 나의 가르침은 매기가 쉬워. 왜?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대로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죽기 때문에 너희 레바이들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그 무거운 전통이라고 한 가르침을 주고 손가락 까딱도 하나가 안 도와주는데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대로는 너희들에게 지기가 쉬워. 그리고 전하는 나는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아홉 가지 색깔의 열매를 가진 나의 성품이야. 너희는 나에게 와서 이거 배워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포도나무의 비유에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에다가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심 말씀으로 장가지를 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도대체 열매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열매 하고 있다면 열매가 뭐냐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 열매란 게 뭘까? 아버지는 뭐를 우리에게서 열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뭐가 열매입니까? 그래요? 막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열매다. 그리고 사랑도 열매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열매의 궁극적 목적은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그죠? 예, 그걸 잊어서 안 됩니다. 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명령을 순종하면은 내 사랑에 거한다. 그거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고 외워서 아버지 말씀에 거하였고 그리고 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거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다. 그러니 그 열매란 것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인데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색깔을 드러낸다고 하면 열매라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나왔죠 하나가. 그죠? 예, 이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 true personality로서 true character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통점으로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열 가지 말씀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받은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선한 행위다. Good works. 그죠? 선한 행위다. 이를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령께서 내면의 힘을 통해서 겉으로 바뀌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전화도 하는 사람, 찾아가 주는 거, 우리의 시간을 또 소비하는 거,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선한 행위로 상대방 이웃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그 자세로 이웃을 돕게 되면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열매의 아주 단면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브레이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나가는 기쁨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삶의 목표로 하신 것 저희들이 이제 가지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 길로 즐겁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말씀의 칼로서 우리를 장가지를 치시고 다듬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행위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리로만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